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바이 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생각조차 말살하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증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집단 학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할 것이라면서도 나에게는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오늘 크이우 경찰서장을 인용해 수도 주변 지역에서 지신 729가 발견됐고 2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제각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살인, 고문, 강간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과 자포리지아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해 로켓포와 포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에서 이른바 특수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의 병사들을 죽게 하는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누가 그런 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러시아인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물으면서 사망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러시아가 모든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고 믿음있게 침착하게 특수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351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실제 숫자가 2만 명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48일 동안 사망한 러시아인 수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의 아프간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러시아산 티타늄을 제재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기욤 폴리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재 범위를 티타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리 경영자는 전략물자인 티타늄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지만 유럽 항공산업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에어버스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티타늄을 대체할 수입 업체를 찾고 있으며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타늄은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가 뛰어난 전략 물자로 항공기 동체나 터빈 날개, 인공위성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산 철강과 석탄 등의 수입을 제한했지만 티타늄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어제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 서문에서 러시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름끼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반정부 인사들과 인권운동가들, 언론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달러 수입과 수출은 116억 7천만 달러로 12.76%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에 25.7% 증가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전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율 7.75%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치솟는 물가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유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전파 방해와 같은 반우주 역량을 과시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로 인공위성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한국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측근 실세 정치인들이 기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9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취한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민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2년 연속 담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의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대행은 12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We do recognize that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obviously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reports.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질문에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언젠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imilar to the very difficult operating circumstances with Iran,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어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정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며 불법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 자의적 구금, 사생활 간섭, 제3국 개인에 대한 보복, 연좌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정부가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 지원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2020년 8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의 완충지대 인근에 폭풍 군단과 제7군단을 대거 투입해 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고 총격이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경수비대가 2021년 평안북도 자강도 자성군, 양강도 해산시에서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고 그해 8월 3명의 UN 인권보고관들이 사살 명령에 대한 해명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언론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격리 시설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적절한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 추위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격리 규정을 어기는 이들은 완전 통제 구역과 종신 수용소에 감금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팬데믹을 이용해 권력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평가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던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재개 움직임도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연 뒤인 2021년 7월 14일 중국이 50명의 탈북민을 북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공군 조종사 등이 포함된 이들 탈북민들은 사형을 비롯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에 최소 1,170명의 탈북민들이 억류돼 있으며 강제 북송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휴먼라이츠 워치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이 제3국에서 한국인과 탈북민들을 납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 연구소는 2020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들을 납치했다고 밝혔으며 한국통일부는 최근 5년간 42명의 탈북민이 실종됐으며 일부는 납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욱, 김국지,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2년 연속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2021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 일부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통일부가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의 두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1년 8월 말까지 더 이상의 설립 취소는 없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 사례 한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보고서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운동가들과 야권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최근 실세 정치인들이 기용됐습니다. 미한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대외 정책 노선에 힘을 싣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역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11기로 공직에 입문한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4차례 당선된 현역 중진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외통위원장까지 지냈고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글로벌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최근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꼽히는 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외교 안보 분야 최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외교 현장의 풍부한 경험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는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대사를 지내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인사들로 윤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세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발탁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진 후보자 발탁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한 동맹을 한층 중시하려는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 기조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통이죠. 그리고 동맹을 중시한 그런 분명한 성향이 있고 미국의 적지 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경험도 많고 그래서 뭐 정부의 그 앞으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박지윤 의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을 중시하겠다, 대미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한때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통일부 수장에 권영세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통일부에 크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드러내며 남북관계가 악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통으로서 또 주중대사 출신으로서 권 후보자의 판단력과 외교적 조율 능력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권 후보자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윤 당선인의 노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그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관계 풀어나가기보다는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정상계대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원칙도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제 지금 내정자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권 후보자는 이날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최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대화도 단절됐다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해서 다른 한편으론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을 우주 안보에 대한 떠오르는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전파 방해와 같은 반우주 역량을 과시하고 있고 무력 충돌 시 탄도미사일로 인공위성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12일 북한이 위성 항법 장치와 위성 통신의 전파 방해를 포함한 비운동성 반우주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이날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항해와 통신을 가로막을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같은 우주 발사체가 이론적으로는 인공위성을 겨냥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구 궤도에 두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으며 우주로 향한 야망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북한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전 목적의 신형이나 개조된 우주 발사체 혹은 정찰형 위성을 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주국방 과학기술 점령 목표 달성을 제시하면서 우주개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구실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를 통해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북한 정권과 연계된 주체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산업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일으키고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커 다수가 우주항공산업과 잠재적으로 우주개발 기술을 노리는 공격활동을 벌였다면서 이런 활동이 제어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체계 개발을 더 발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우주 개발과 반우주 역량을 이용해 우주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적국들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과 조직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 MDAA는 북한의 최근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제언했습니다. MDAA는 12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변화를 위한 획기적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를 맞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할과 책임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DAA는 적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재래식과 핵무기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의 도시와 미군, 동맹국을 인질로 잡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잔혹성을 직접 목격한 가운데 러시아의 지상, 공중,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이 도시 전체를 황폐화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면서 이 사건은 미사일 방어 역사의 변곡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존 루드 전 국방부 정책 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위협은 현대전의 주무기로 중국과 북한, 이란, 후티 반군 같은 잠재적 적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사일 방어청의 권한을 후퇴시킴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적의 위협에 뒤처지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신속하게 역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정책과 무기 획득 절차 그리고 조직 간 역할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등 계속 진화하는 적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영내와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작전과 조직,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DAA는 그러면서 그동안 미군 일부에서 미사일 방어 임무가 도외시됐다고 지적하고 미사일 방어 전략 개편의 핵심으로 국방장관은 각군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미사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청에 과거 갖고 있던 신속 처리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최신 전투 영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로서 미국 우주사령부는 통합전투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체하는 미사일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MDAA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해 북한의 조약 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약 서명이 신뢰 구축에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2일 VOA에 북한은 아직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한이 172개 다른 나라에 동참해 조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선의와 신뢰 구축을 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에는 CTBTO가 핵실험 발생 이후에 추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의 임무는 전 세계에서 언제나 어디서든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이를 탐지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모니터 체계는 북한이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실시했다고 밝힌 6개의 핵실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탐지했으며 미래의 실험에도 계속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UN이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0여 곳에 모니터링 시설을 두고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85개국이 CTBT에 서명했고 17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아 조약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호주 군당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감시를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해군함정 6차례, 초계기 10차례 파견 등 국제군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B-2 폭격기의 호주 전개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국방부는 12일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과 관련해 우리 군 자산과 병력 배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결의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호주가 지난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다국적군에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해군 함정 6차례, 해상 초계기 10차례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가장 최근의 경우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동중국해 해상 초계기를 투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항공기들이 호주에 순환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2021년 호주 미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체결된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양국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기 위해 1년에 강화된 병력 배치 협력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미국은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의 모든 유형의 미 항공기를 순환 배치하고 적절한 항공기 훈련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호주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연합공중훈련인 콤노스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23일 B-2 스프리 스텔스 폭격기를 호주 영공에 전개해 호주 공군이 보유한 F-35A 라이트닝 2, EA-18G 그라울러, FA-18 호넷 등과 함께 작전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B-1 랜서 전략폭격기 2대가 전개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B-2 폭격기는 B-1, B-52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 시험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의 비효율성과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압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최근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드러난 미국 의회 기류를 이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한반도 관련 질문은 대부분 대북 제재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청문회 첫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제재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내세웠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ust interested to hear your assessment about the efficacy of our sanctions regime, given the fact that
머피 의원은 세계 정세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이 이런 파괴적인 다자 제재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제재 체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머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패를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e have a declaration of where we want to lan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샤츠 의원은 우리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위한 도구인 제재는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실패가 수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츠 의원은 나는 모든 사람들이 CBID는 좋은 목표지만 이것은 향후 5년 또는 심지어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사이에 중간 단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everyone's too afraid to say CBID.
그러면서 CBID를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것이 한반도와 관련한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 여부에 따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벤 훌런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끊임없이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북한 제재 회피의 주된 조력자라는 유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중 간 긴장 구조 속에서 북핵 프로그램,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s we've seen our relations with China get more strained, have we seen China back off?
그러면서 미중 긴장과 경쟁 속 중국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리스 하원 의원도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출석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중국의 지원 없이도 실현 가능한 것이냐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re has to be a response.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도록 둔다면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더 심화할 뿐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와 같은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최근 청문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특사 자리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1년이 넘도록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의 희망형량과 미국 보호관찰소가 제한한 벌금액을 크게 상회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카스텔 판사는 이날 열린 선거 공판에서 그리피스 씨의 혐의 한 건에 대해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 상태였던 그리피스 씨는 이날 선고 이후 곧바로 수감시설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한 그리피스 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리피스 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선고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원고인 검찰 측 2명과 연방수사국 FBI 소속 수사관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긴급경제권한법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과 100만 달러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으로 향한 사실을 후회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24개월형과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보호관찰소는 63개월형과 함께 제안한 2만 5천 달러의 벌금액을 적정형벌로 제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카스텔 판사는 사실상 형량과 관련해 변호인의 제안 대신 미 검찰과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에서도 검찰의 100만 달러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이나 보호관찰소가 요구한 액수의 4배를 책정하며 이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7월 이후 약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으며 석방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유조선이었던 뉴 콘크호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하고 출항 허가까지 받았다는 VOA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3년 전 출항 정보를 중국으로 수정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는 게 한국 측 주장이지만 북한을 목적지로 기재한 선박을 저지하지 않은 점과 이 선박이 실제로 대표적인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나타난 지난 2019년 3월 뉴콘코호의 출항 정보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급히 수정됐습니다. 전날인 11일까지 차항지로 표기돼 있던 북한 기타항이 BOA의 문제제기 하루 만인 12일 현재 중국 닝더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BOA는 11일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꼽히는 뉴콘코호가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한국 선박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던 2019년 3월 다음 목적지를 북한 영문 코드인 KP로 적고 항구명은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해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BOA의 질의와 보도가 나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자료 내용이 바뀐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항 당시 기록된 차항지 정보가 출항 정보에도 남게 돼 급하게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는 뉴콘크호의 출항 당시 차항지가 중국으로 표기되지만 일반인 등이 열람하는 공개 자료에 북한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견돼 이를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뉴콘크호가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활발히 운항 중이란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뉴콘크호가 처음 부산항에 입항하던 2019년 2월 한국 정부의 차항지로 북한을 신고한 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출항 시점 차항지도 입항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잘못 표기되는 단초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뉴콘크호가 한국에 입항했다 출항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반을 부산항에 머물렀는데 북한을 차항지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국 법에 따라 한국 선박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국내법으로는 허가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비록 입항 시점이긴 하지만 이후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선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뉴콘코호는 현재 사실상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선박이 된 겁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업계 관행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항 신고서에 여러 가지를 적게 되어 있지만 북한이라고 창지를 딱 집어가지고 기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본선에서 이 배가 북한으로 오은호십 이전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해수부를 통해 대공부수에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대표는 만약 한국 정부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해당 선박을 문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뉴콘코호가 대북 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뉴콘코호는 한국에 머물던 2019년 2월과 3월 사이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판매됐고 약 3개월 후인 2019년 6월부터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뉴콘코호는 이후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을 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뉴콘코호가 한국을 출항하던 시점 어떤 화물을 선적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물 하역 여부는 당시 선박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닌 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선박이 북한 혹은 북한의 위장회사 등에 매각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매각 시 사전에 선박의 최종 목적지, 사용자, 중개인 등의 신원과 과거 거래 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선박 매매 계약서 체결 시에도 구매자로부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영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국제적 안전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안전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12년 연속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11일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의 영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1년에 두 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2010년부터 이 목록에서 EU 영내 운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영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 항공기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목록을 공개하면서 EU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EU 외 다른 지역 여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EU 항공안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유럽연합 영내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는 117개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네팔 등 15개 나라의 항공사 90개와 러시아 항공사 21개, 베네수엘라의 아비오르 항공, 이라크의 이라키 에어웨이, 이란의 이란 아세만 에어라인 등 6개입니다. 이유는 이번에 러시아 항공사들이 대거 목록에 오른 이유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한 외국 소속 항공기들을 안전 인증 없이 재등록하며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그의 치적과 우상화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들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 김 위원장 10년의 약속과 이행 결과를 국내 국외로 나누어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요즘 날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 기념 초상화 제작, 무도회와 중앙보고대회 개최 소식 등을 전하면서 그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상화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이 그의 업적으로 강조하는 건 대체로 핵무력 강화와 최근 완공된 송화지구의 80층짜리 아파트 등 주택단지 건설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다른 많은 국정 분야의 성적표,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과 이후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게 대표적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0일 BOA에 당시 국제사회는 스위스에서 유학한 젊은 지도자의 이런 연설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결과는 불행히도 주민들이 허리띠를 계속 조이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as we know, even before the pandemic, that promise was not kept.
국제사회는 새 지도자의 허리띠 발언을 통해 북한이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심지어 코로나 대유행 전부터 주민들이 허리띠를 계속 조여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당시 공개 연설을 김일성 광장 상단에서 직접 지켜봤다는 북한 노동당 39실 간부 출신 리종호 씨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많은 간부와 자신도 내심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폐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10년 됐는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13년도 3월 달에 3월 전원회의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 그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무기 외에 우리의 평화도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에 침착하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2017년부터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아서 지금 5년 이상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김정은의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이게.
리 씨는 정상국가에서 주택구 건설은 건설 일꾼, 관광지구는 문화 체육 일꾼, 핵미사일은 군수공업 일꾼이 내세울 일이지 국가 지도자가 아파트 단지 조성을 일일이 홍보하지 않는다며 지난 10년은 무능한 리더십이 만든 실패한 10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야심차게 추진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당창건 75주년에 맞춰 개원하려던 대규모 평양종합병원도 완공 목표일을 여러 번 연기했지만 아직 완공 소식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대표적 지적으로 선전했던 마식령 스키장과 양덕 온천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는 사실상 몇 년째 개점 휴업 상태로 수많은 노동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 수익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지난 2016년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자력부강, 자력번영으로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 4대 선행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2020년 당창건 75주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정은 2, 30년 전보다도 퇴보했다는 지적입니다. 옛 동유럽의 대표적인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하에서 성장한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옛 공산국가들의 무의미한 구태를 21세기에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se projects are utterly meaningless. I understand this very well. This is how Ceausescu's Romania used to operate in the 1980s.
1980년대 루마니아 국민은 많은 어려움과 인도적 위기에 처했지만 차우세스쿠 정권은 자금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건설에 허비했다는 비판입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21세기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며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은 오롯이 체제 생존을 위해 이런 무의미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그들 자신도 체제 안에 갇혀서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과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완공 등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10일 BOA에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모두 지킬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내부 상황 파악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how much Kim Jong-un understands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t could be.
윌리엄스 연구원은 김정은이 북한 내부 상황에 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도 있고 간부들이 그에게 보고할 때 그가 화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가 3대에 걸쳐 이런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건 정상국가 지도자처럼 재선을 염려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제도, 주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리정호 씨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년간 더 강력한 공포 정치와 숙청으로 주위에 올바른 조언을 할 적인 자가 없는 환경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말씀과 방침은 곧 법이다. 지상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우리가 자그마한 터도 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가 약속했다가 못해도 그거 누가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있고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이걸 조언해줘서 자 이거 지도자 동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 조언했다가는 또 누군가 목이 달아나니까 조언도 안 한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아주 이런 과대망상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개혁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다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행을 강조하면서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언론 설립을 허용하는 등 온 오프라인에서의 의견과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도 지난주 채택한 북한인권 규탄 결의에서 북한 정부는 정치적 반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 언론, 결사의 자유, 단체 협상 또는 이동의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세상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소수 국가로 나뉘고 있고 국제사회 투자자들은 후자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불가능한 자력갱생이 아닌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인권 이 모든 분야 다 그렇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현재 북한에 배정된 신종 코로나 백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183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이 배정됐다는 유니세프 자료는 최신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12일 현재 북한에 배정된 신종 코로나 백신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유엔 아동기금은 11일 신종 코로나 백신 마켓 안내판을 통해 북한 몫으로 코로나 백신 182만 8,800회분이 배정됐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코백스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공공 도메인에 있는 자료에 반영된 누적 백신 분량은 최신 자료가 아니며 북한의 경우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코백스는 2022년 각국의 필요를 기반으로 백신을 배정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에 현재 어떤 분량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코백스 목표에 따른 기준과 기술적 고려 사항에 따라 백신을 제공해 북한이 국제 백신 접종 목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니세프의 신종 코로나 백신 마켓 안내판에는 12일에도 여전히 코백스의 대북 코로나 백신 배정 수량이 182만 8,800회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743년 4월 13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며 미국의 첫 국무장관을 역임한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늘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700년대 기준으로 미국 영토의 50%를 늘린 것이고 현재로 치면 20%에 해당하는 땅을 늘린 것입니다. 1800년 프랑스는 스페인과 조약을 맺어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잃었던 현재 미국 중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영토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로키 산맥 사이의 땅으로 17세기 프랑스 탐험가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에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루이 왕의 땅이라는 뜻의 루이지애나라고 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장차 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루이지애나를 팔라는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803년 4월 나폴레옹 1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루이지애나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과정에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제퍼슨은 전쟁을 거치지 않고 루이지애나를 차지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이 20세기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토대가 됩니다. 1958년 4월 13일 미국과 소련이 맞서던 냉전 시기 미국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3살의 텍사스 청년 벤 클라이번이 러시아가 낳은 국제적인 음악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해 만든 첫 번째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련의 음악대회에서 미국의 젊은 청년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미국인에게 1등상을 줘도 되는지 물어봤고 후르쇼프는 그 미국인이 제일 잘했냐고 물으며 그렇다면 상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벤 클라이번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화이며 그 후 미국은 1962년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만듭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